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마음과 중심과 또 힘을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각 가정과 또 각 교회의 은혜를 더하시사 동일한 중심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또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중남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또 되어지고 있는 많은 소소한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발걸음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또 행오 있는 일정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교회가 열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수종들며 또 이것을 섬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은혜를 대주시옵시고 그들의 복음이 더 깊게 계시되어지며 그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발걸음되게 인담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도 모여서 기도하고는 소수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최고의 주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사실은 6장, 7장, 8장, 뭐 5장 그런 내용들은 한 번에 봐야 될 내용이지만 양이 많아서 이렇게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고 계속 어떤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이 제사장임을 계속 말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윤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구약의 어떤 제사장의 어떤 옛 언약과 신약의 어떤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좀 비교하면서 구약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 구속제사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의 모형임을,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모형임을,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완성임을 8장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큰 제사장직은 사역의 구약의 어떤 사역보다 우월하다, 이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했던 7장, 6장, 5장, 1장까지 쭉 내용을 말했잖아요. 말했던 내용의 요점이 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을 1장부터 8장 앞까지의 모든 결론을 이 8장 1절 말씀 가지고 결론을, 이런 표현은 성경에 참 드문 경우예요. 보통 그러므로 막 이렇게 말을 있는데 8장 1절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쉬운 성경 읽어드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함께 있으니 돌아서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되돌아보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같은 걸 통해서 더더욱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이렇게만 알잖아요. 이거 이상은 아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것은 경건한 삶.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거룩한 삶을 많이 그 요구받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제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근데 거기 계속 교회에서 수색, 서울의 변방에 있는 수색동이라는 지역에서 서부교회라는 교회였는데, 모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북한에 있었던 분이시고 금강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도 계시란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분이에요. 이렇게 어떤 계시 받았냐?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야 될 것을 그리고 한국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큰 사명을 받은 분이야. 한국 초대교회 때 대부흥사였어요. 그분도. 그래서 얼마나 그 소리를 많이 지르시고 막 눈이 부려부려 하셔가 막 불이 막 나가는 목사님과 눈도 못 마주치는 막 요즘 뭐 저희 교회는 뭐 와서 어깨 동무도 애들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목사님한테 늘 두루마기 입으시고 고무신 신으시고 하얀 고무신 강단에 딱 서시면 그 아우라가 아 그 포스가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화답을 꽝 쳐가며 설교하시면 막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 그 아래쪽에 마이크가 있더라고 보니까 마이크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거기를 신학교 때 강단이 3단이에요. 그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이렇게 사찰님을 도와서 그 강단을 청소하는 게 그 신학교인 신학생이었던 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어요. 할 수 전도를 할 수 있기를 하나 뭐가 있기를 하나 그냥 새카매 가지고 얼굴은 버짐이 확 펴가지고 그때 막 그렇게 하면서 사찰쌤 막 도와가면서 왁스를 해가면서 1층을 닦고 강단 2층을 닦고 3층을 닦고 강단 올라가면 뒤에 큰 자보동 아니 자보동이래 뭐죠 그거 방석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구매 기도한다고 하는데 주무시는 곳이에요. 이렇게 늘 바로 옆방이 당회장실이니까 와서 기도하시다 그걸 주무시고 새벽 기도 나왔다가 거기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몇 번을 봤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분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때도 중고등학교 때 적어놓은 노트 해놓은 내용들이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그 보게 되면 한번 그래도 있었겠죠라고 해서 이렇게 뒤져보고 가끔 그러는데 이제 종이가 다 해져서 이제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그분 계시록을 참 많이 강조하셨었는데 늘 어떤 위험이 앞에 와 있고 늘 큰 배도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 앞에서 끝까지 참을 자가 인날 자가 누구며 계속 그런 걸 막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런 자유로움, 지금처럼 이런 어떤 뭐랄까요. 감사함, 행복함, 충족함, 만족함이 없었어요. 왜냐면 듣는 내용들이 계속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어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인임을 알게 하게 주신 거예요. 그 연결을 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왜 우리가 주신 것이냐? 그것이 불완전한 것인데 불완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불완전할 수 있냐? 그런 의문들이 생기죠. 그렇죠?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약의 참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뭔가가 신약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구약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왜 구약은 불완전하다고 말을 하지? 그 부분들을 사실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뭐 좀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쭉 봤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불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자들의 불완전함이에요. 그렇죠? 신약에서의 참 제사장인 예수님의 완전성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의 인간의 어떤 죄악된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그 내용들을 7장에서 특별히 살짝 언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완성된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새 언약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옛 언약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읽어드리면 계속 2절 말씀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성소나 참 장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에요. 뭐 성막이나 뭐 성소나 같은 말이죠.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참 장막은 뭘 말하고 있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성소와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그 성소와 주님께서 오셨다 하신 그 참 성소가 구약에 있던 장막과 신약의 장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약 것이 참 장막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뭐냐? 그거는 말씀드리죠. 가짜 장막이라고. 가짜가 가짜라는 의미보다는 신약에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렇죠? 구약에 있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모형이고 샘플이고 모조품이고 모델하우스라면 신약에 있는 그 성막의 성소 성막 구약 신약에 있는 그 참 장막 그 장막만이 참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옛 언약을 율법하에서 했던 그 제사가 신약에 있는 참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계속 모세를 통해 주신 지상의 율법하에 주신 성막과 비교하기 위해서 참 장막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 있던 장막은 성소는 신약의 참 장막 참 성소가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들은 아예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려요. 모델하우스라고. 모델하우스는 어떤 진짜를 향해서 진짜 어떤 실물을 향해서 모형으로 만드는 똑같이 만드는 똑같이 만들어놔서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들을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동물을 잡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피를 걷고 나가는 거예요. 왜 피를 걷고 나가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희생 제물에 똥 안 받는다. 계속 제사장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죄를 속할 만한 것을 가져 나가던데 그것이 뭡니까? 그게 피예요. 그게 레위기 전반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피를 갖고 나갔냔 말이에요. 소의 피를 가져 나갔나요? 양의 피를 가져 나갔나요? 염소의 피를 가져 나갔나요? 그렇지 않죠. 본인의 피를 가져 나간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쉬운 성경을 3절을 읽어드리면 모든 큰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큰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 편을 화목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드려야 돼요. 구약에서 계속 말했던 내용은 피였어요. 흠없는 동물들의 피였어요. 근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가 구약에 있는 피보다 완전하다. 수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는데 그 모든 동물들의 끝을 딱 뚜껑을 덮는 그 피의 희생이 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으면 제사장이 못 됐어요. 왜? 그는 인간이었다면 레위인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론의 가문이 아니었다면 그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장에서 그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니시라면 그 또한 수 없는 수만 명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 피를 가지고 그 헌신을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4절 말씀 신원성경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할 만한 참 제사장이 오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인간만이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의 피도 다른 제사장의 피와 유사한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이 양과 소와 염소를 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옛 언약과 율법 하에서 근거한 제사라면 그것은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율법 하에서의 제사. 또 불안정한 인간들이 계속 부름받아서 이어지는 왜 선지자가 많았는데 3선지자가 와야 되냐? 선지자들의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3왕이 와야 되냐? 이 왕들의 불안정함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정한 요소에 뭐가 있냐? 그곳에 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강조하고 배웠던 말했던 그 죄가 하느님을 떠난 문제가 그로 인한 죄 상태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저주의 문제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근간 모든 제사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부름받았을 뿐이지 사실은 하느님 앞에서 완전함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들이죠.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래요.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쉬운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5절이군요.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주의하도록 짓도록 하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준 게 있어요. 시내산에서 보여준 장막의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만들었던 얘기는 원래 봤던 그 진품, 원래 봤던 그 원형, 그 원형을 보고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원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드려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런 일들, 그 제사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되는 거예요. 왜? 본 것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본 실체 그 원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하시는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메시아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의 죽음은 모든 죽음보다 가장 우월한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것이고 결론내는 것이 이 제사야.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제사 그들이 드리고 있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 것이고 모세 율법의 근간 건데 너무 귀한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것인데 그건 사실상 원형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매일 드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셔. 더 이상 너희가 그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것이지 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 믿음 가운데 돌아보지 마.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셔. 내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거야 라고 지금 8장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좋은 역할을 했지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편의 중간에 더 좋은 중보자로. 생각해 보세요. 집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더 좋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어. 그건 좋을 거 아니야. 100만을 막 뛰어먹고 그런 사람보다 더 내 입장에서 더 좋은 집을 추천해 주는 중개자가 있어요. 더 좋을 거 아니야.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 너가 중간에서 공부를 도와주잖아. 과외든 뭐든 간에. 다 모든 것들이 중보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후대를 잘 켜낼 수 있는 중보자일 수 있어요. 또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중보자 역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가 뭐냐? 세계에 나가서 중보자,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중보자의 중개자의 참 중보자가 누구시냐? 언약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저 첫 언약에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쉬운 성경입니다.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첫 언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완전함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것을 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흠 없다고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첫 언약이 원래 허락했던 그 제사와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리 없었고, 선지자와 제사 왕들이 다 흠이 없었더라면 참 왕 대신, 참 선지자 대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안 지은 것이죠. 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서 말씀을 31장 31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죠. 히브리 기자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구약 전반을 다 인용을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 성경으로 인용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나도 그들을 저버렸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의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2절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쭉 주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왜 인용하냐면요, 예레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봤던 사람이야. 멸망을 보고 멸망한 이후에 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5대 4대 왕의 그 망해감을 다 본 사람이야. 유다 지파, 야곱을 축복했던 그 지파, 예수님이 오실 그 지파, 그 지파가 포로가 되어서 가는 것을 제사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결국엔 그 나라가 망하고 망한 그 이후의 모습, 비참함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서 쓴 편지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편한 얘기가 아니야. 가장이, 야, 다 모여봐. 우리 가정 내일 모레 다 망한다. 이 얘기야. 그 아들들이, 에이, 아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 뭐 8층에 막 그래가면서 막 그러는데 실제 망하면 임하는 거야. 그와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많은 민족들이 그 말씀을 장난으로 하는 거야. 그죠? 장난으로 알고 끝내 그 나라가 망함을 보는 거야. 물론 예레미야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8절에서 보게 되면 계속 첫 언약의 불안함을 말을 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성의를 다해서 동물을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완벽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이에요. 유다가 왜 망했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계속 죄를 범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백성들이 주 앞에서, 출애굽한 지 몇 년이란 겁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제대로 믿음을 가진 적이 거의 없어요. 궁금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것인데, 그렇죠? 우린 그들보다 완벽하겠습니까? 그들의 그 경건함과 그들의 그 무흠한 생활의 태도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겠냔 말이야. 생각을 컴컴해 보게 되면 이보다 못할 것인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또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계속 우상 숭배에 노출되면서 우상 숭배를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얼만큼 불안하냐? 계속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자신을 드리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안함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절 말씀에서 구절 말씀했던 것처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이에요. 그렇죠?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은 원래 어떤 언약에 대체하는 것이냐? 원래 신의산에 얻었던 그 구약의 그 언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10절에 이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7장에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들 이 언약을 계속 확증하고 이 언약을 어기지 않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새 언약을 보내겠다. 그 실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11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언약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어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전체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은 제한된 거예요. 제한 속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 중에서 구원받은 그들을 향해서 작은 자부터 큰 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부터 풍성한 자가 살리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둘째 특징은 뭡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죄의 사함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죄를 사할 것이다. 우리 칼빈의 오대강령을 알고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의 확신이 있는 거야. 인도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의 확신이 있죠. 또 그를 한평생 승리하게 될 거야. 승리의 확신. 칼빈의 오대강령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 그 흠없는 그 상태에서 너희를 무음한 상태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참 완전한 백성이 될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언약은 성취되었고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인해서 종결되었고 옛 언약은 완성된 거예요. 그 위치에 누가 계시냐? 그 위치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알고 보니까 목수의 아들 마리아 요셉의 아들 예수인 거예요. 아,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라고 믿는 믿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계시하심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위축을 당하고 계속 위협을 당하고 계속 밀침을 당하면서 이 믿음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요점은 그 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그걸 믿기 바라면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이고 새 언약의 실체시다. 그분에게 참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열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며 늘 서 있는가 경계하며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개인들 되도록 교회와 열쇠교회 교회와 개인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온 성도가 매진하며 중심을 드리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들을 감동케 하시사 주의를 쓰임받는 그 인생 속으로 달려나가기에 부족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과 진행될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의 계시하심을 통하여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나 또 그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이뤄내기에 부족함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모세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사역인 이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바울이 했던 모든 열두 제자가 진행했던 사역의 끝을 달리고 있는 저희들이 더 끝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심을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숨겨놓은 경제가 준비되었는 줄 압니다. 그 경제응답들을 대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온 나라와 온 국가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실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를 향하여 나와 쓰임받게 하시고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주여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을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열세계의 교회와 관련된 현장과 또 피니셔 스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